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모순이 되는 듯한 모순이 되는 듯해 보이는 구절이 종종 나타나죠. 그 중에서도 율법에 근거한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와 파이같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구절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요원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마태복음 9장 13절 이 구절들을 보면 마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듯 보이죠. 그죠? 완전히 모순되는 구절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화해가 되어 해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아주 쉬운 그림. 오늘 본문을 주회에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그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은 세상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시죠. 세상이 거부하든 말든 하나하나 당신의 일을 해나가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연합이 되죠.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죄인화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택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죠? 그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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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째 된 날 이렇게 창세기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제자들을 불러가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우린 거기서 창세기의 첫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일곱째 날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죠.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잔치를 잔치답게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창세기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일곱째 날이 안식이었으니까, 그렇죠? 참된 안식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아리가 6개밖에 없었던 거고 예수님이 7개 항아리가 되어서 그 잔치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저는 그 에피소드의 제목을 예수님의 성전 파괴라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옛 성전인 율법과 인과율을 무너뜨리시고 참 성전이신 당신의 공로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공포하는 사건이었죠. 성전 청소는 그 옛 성전인 율법이 부정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이 완성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고 유대의 선생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마어마한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만한 양이면 왕을 장사 지낼 때 쓰던 양이었으니까 굉장한 액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의 적합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갖춘 인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건은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됨됨이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인간 구원에 참 행복에 도달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리고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관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그 속에서 어떤 자격이나 열심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하늘에 생수를 부어주시죠. 우물가에서. 그죠? 그래서 일부러 우물가에서 만나신 거죠. 세상의 우물과 생수이신 예수를 대조하면서 참 생명은 하늘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진짜 해갈은 그걸 설명해 주시느라 우물가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죠?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여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도 필요 없음이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처참하게 썩어버린 여인조차도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하면 못 가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여인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은 그런 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가 3장, 4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3장과 4장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장 후반부에서 믿음은 표적을 봄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믿는 것임을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으로 한번 보여주죠. 그죠?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낫다라고 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거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그렇게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주죠. 그죠? 다른 이들은 어땠어요? 힘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물이 동하면 얼른 뛰어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럴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느라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 사람 혼자. 구원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이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 되어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떡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울러 보여주죠. 그래서 6장의 배경이 유월절이었죠. 그죠? 어린 양이 죽어버린 유월절. 그러면 7장에서는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말로 옛 성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고 은혜를 붙들지 못함을 보여주죠.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다 올라가잖아요. 동생들까지 다 올라가죠.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정성스럽게 성전 제단에 물을 퍼다 부으면서 자기들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염원으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내가 물이다. 여덟 번째 날에 그러죠. 그죠? 내가 물이다라는 말씀을 던지시며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참된 행복과 영화가 주어질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율법 아니고 은혜다. 그죠? 너의 힘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은, 참 행복은 완성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직 은혜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인간의 참 행복,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옛 성전의 방식으로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이 율법이니까, 그렇죠? 오직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행복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임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함축되어서 한편의 드라마로 이렇게 요약되어 설명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율법과 은혜, 이 둘이 어떻게 화해를 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해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7장 53절과 8장 1절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는 곳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어요. 왜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오죠. 그것을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부유를 비우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죠? 그 십자가,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지금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 나머지 다 각각 집으로 들어갔는데 갈 곳이 없어. 그들은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이분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그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내가 물이다라고 외치신 주님의 모습을 공부했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어떻게 옛 성전인 율법을 부정하시고 참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7장의 옛 성전과 비교하여 또다시 이제 성전으로 배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떻게 참성전인 예수에 의해서 부정이 되는가를 여러분 오늘 찾아내셔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 중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나중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가늠 중에 붙들려서 잡힌 여인, 남자는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여자만 붙들어 갖고 왔어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그려보세요. 지금 율법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근거로, 가늠한 자는 쳐 죽여야 된다는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들고 어떤 일을 참소하러, 고소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완전히 죄인임이 자명하게 드러난 한 죄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대조되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이렇게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은 자타가 공인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참소하는 자들로 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참소죠. 아 우리 권사님은 참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힘을 나게 해줘요. 참소예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들이 지금 마귀의 세력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죄인임이 자명하게 드러났지만 이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을 의인으로 의인의 대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율법, 한쪽은 은혜. 그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죄인들은 남의 잘못이나 허점을 들추어내서 참소를 하여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보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자기 방어 혹은 통제 성향이라 부르죠. 그죠?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인 거예요.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 남을 참소하게 돼 있어요. 그들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참소인 거예요. 그들은 절대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참소하는 자들, 죄인들의 특징은 절대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있어. 내가 지켜서 가고 말 거야. 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속성은 율법의 진리를 곡해하기 마련이죠. 그들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필연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주신 그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어야 되는 자들이고요.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로 생각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줘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세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 생명의 길을 순종하여 쫓아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진짜 참 행복의 고지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우리의 꾀를 내고 우리의 지혜를 내고 우리의 힘을 이용하여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주세요. 아, 난 못 가. 들고 가주세요. 차라리. 그때 우리는 참 행복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nothing이야. 아벨이야. 그거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도망가고 그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죠? 아이러니예요. 내가 죄인이다. 난 이제 죽어야 돼. 난 어디도 갈 수 없어. 갈 데가 없어.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힘이 남아서 도망간 자들. 물이 동하는 거 보고 냅다 뛰고 말 거야 라고 했던 38년 전 병자의 주변에 있던 고자들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자들은 전부 도망가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함께 가늠하다가 도망친 사람, 또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확 드러나버렸는데 그 재판관인 예수님 앞에서 도망간 자기들이 아, 우리는 행운을 잡았어. 자기들이 복받은 자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그건 복이 아니었어요. 도망간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죠. 뭘 쓰셨을까요? 이 나쁜 놈들아. 니들 꼬라지나 먼저 봐라. 이걸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직접 쓰신 사건이 세 번 나오죠.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에다 쓰신 사건,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 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써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율법을 쓰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풍요의 신인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 숭배를 기억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늠. 가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가늠이잖아요. 그 가늠의 죄를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가리켜 이가 여호와야, 이가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 가늠의 현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죠? 율법이 내려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올라가죠. 근데요. 두 번째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뭐죠?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받아 마시고 금은 동철과 나무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한 그런 벨사살을 심판하셔서 그날 밤 다리오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자로 판명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로 가서 확인해 보죠. 예레미야 17장 12절 보세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세요. 위에서 언급한 세 사건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흙과 생수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 죄인 등의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과 소품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흙, 생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자, 죄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죄인들, 다른 말로 흙에 기록되어 죽어야 할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에 대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 여인을 참수하던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돌로 쳐라 그래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율법에 근거하여 돌로 쳐라, 죽여라 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거든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돌로 쳐라, 죽여라예요. 근데 돌로 치긴 치는데 죄 없는 자가 쳐라예요. 그렇지만 돌로 쳐랍니다. 죽여라예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숙이시고 흙에다가 또 뭘 쓰셨어요. 그랬더니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돌로 쳐라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사랑이 나왔어요.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구약과 연결하여 한번 읽어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8절에 다시라는 단어예요. 8장 8절 보세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쓰셨다가 다시 쓰셨던 사건이 구약에 있었죠. 십계명 사건이죠. 쓰셨다가 깨버리고 다시 쓰신 사건. 이 두 에피소드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출애굽기 십계명 돌판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 율법이 인간의 죄를 직면하자 심판이 일어났어요.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 일로 3,000명이 죽었어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쓰신 십계명 돌판이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죠.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져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율법이 법궤 속으로 들어가 법궤 뚜껑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부어져서 죄인들로부터 율법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위를 시은좌, 멀시시시라고 부르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그런데 그 십계명 돌판의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 30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날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의 중보 사건이 그 두 돌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오고 그들이 용서받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로 예수님의 그런 중보의 이야기가 가운데 삽입이 되어 그 죽어야 할 여인이, 공의로 죽어야 할 여인이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죠. 7장에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생수다 그랬으니까 물이신 예수님이 죄를 상징하는 티끌에 섞여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생수예요. 그 예수, 생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흙에 기록되니까 흙과 말씀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생수와 죄가 티끌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물과 금송아지 가루가 섞이는 것과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지금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글로 쓰는 거였고 그건 바로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그 물이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자 티끌이 섞여버린 물이 죄인들에게 딱 제시가 되자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딱 제시가 되자 그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앞에서 죄가 드러나자 도망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티끌은 금송아지 가루처럼 죄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흙, 그 티끌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은 미가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7장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여기서 티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흙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처럼 흙은 뱀이 먹는 거. 즉 뱀이 장악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대상, 다른 말로 죄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죄인들이 섞여서 예수가 죄인이 되고 죄인들이 예수가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절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이 남아있는데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라는 사람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티끌을 섞은 물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사건은 민수기에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결을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이거 간음의 이야기죠. 간음은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조차 다른 것을 힘삼 그 세상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위에 옮기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걸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은 누구예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맨날 여자만 갖고 그래?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14절.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다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물에 티끌을 담아요. 토기는 뭐예요? 흙. 하나님인데 흙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거룩한 물을 담고 있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들을 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 거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말씀이 물에 녹아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어떤 여인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을 할 때 율법이 정한 규례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간음한 여인의 판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여인은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간음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 하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고요. 남편에게 범죄함을 의심받는 여인은,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한 물에 티끌을 넣어 마시우게 해보면 판별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기에 담긴 거룩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인 토기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이라고 나왔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에 섞이잖아요.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들어가서 죄인들이 그 생수의 물을 마시는 모양으로 죄 있음과 죄 없음이 판별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죄 없는 자로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들은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갈증이 나니까. 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어 유기된 자들은 예수라는 그 물에 의해 죄인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저는 nothing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항복하고 그 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세요. 거룩한 물이신 참 생수이신 예수님이 티끌과 합하여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흙에 쓰여지는 모습이 거룩한 물과 티끌이 합해지는 그런 민수기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 티끌을 담은 거룩한 물이 참소자들 앞에 서자, 마귀의 세력 앞에 서자 그 물이 참소자들에게 쓴 물이 되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른 말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게 율법을 의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여자만 주님 앞에 남아요. 그 여자는 이제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녀는 이미 유죄가 입증된 현행범이기 때문에 곧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인정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자,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 사람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있는 간음한 여인만 그 티끌이 담긴 거룩한 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오직 그 여인만 죄 없는 자로 선고받아요. 그렇게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물, 참 생수이신 주님이 나를 마셔라 라고 7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들은 율법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날 너 병자 고쳤지? 너 죽일 거야. 은혜를 받아라. 내게 와서 생수인 나를 마셔. 율법 의지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그 율법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 자기의 힘이 남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렇게 살해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 주님을 마실 수가 없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마셔야 돼? 나도 떠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떠먹을 수 있어. 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8장에서 다시 참소하는 자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이려 했던 그들이 율법으로 한 여인을 정죄하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주님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세요. 그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율법에 의한 죄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뭘 쓰는 거, 땅에다 쓰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거는, 그 여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 쓴 물에 의해 죄인임이 판명되는 거예요. 그 생수이신 예수님이 티끌과 섞이는 장면이니까, 땅에다 쓰는 거는. 죄인들은 그 쓴 물에 의해 죄인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구약과 신약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그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 간음한 여인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는 다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시내산 사건과 비교하여 보면서 예수님의 그 두 가지 행동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중보 사건을 읽어낼 수 있었죠. 그죠? 그 중보 사건에 의해 이 여인이 살아나는 거죠. 무죄한 자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정작 죽어야 할 그 간음한 여인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땅에다 뭘 썼다라는 건 이 여인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단 말이에요. 그 쓴물이 되어서 죄인들 앞에 딱 제시가 되자 그들의 죄가 드러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싹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죄 없는 자로 선고가 되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행간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말은 그들이 모두 죄 있는 자들로 판명이 났다는 거죠. 그죠?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는데 다 도망갔으니까 아 나는 죄 있는 자예요 바로 다 도망간 거예요. 판명이 난 거죠. 근데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지금 주님이 죄 있음이 판명되어 성전에서 떠나버린 죄인들과 당신을 같은 죄인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도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도 죄인이지만 저들처럼 나도 도망가야 하는 죄인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자기를 동격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칭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죄 없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일이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간음한 여인의 죄가 예수의 죄가 되어 예수가 죽고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티끌들이 죄인들이 연합하여 생수와 티끌이 연합하여 예수가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예수가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여인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도 간음한 여인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율법 지킴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이 되고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죠. 공의가 실행이 안 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실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화해를 하게 됐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은혜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다른 말로 나로서는 절대 참 행복에 이룰 수 없어. 이 세상 것들로 내 힘으로는 절대 참 행복에 이룰 수 없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죠.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것이 죄인들인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가능성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이 초막절 끝날에 내가 물이니까 나를 마셔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뒤에 장면에 이 이야기가 붙어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은혜가 그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상징하는 옛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을 부정하고 밟아버리고 은혜로 죄를 이겨버리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여인에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그죠? 이 순서를 보세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서정이 성화, 칭의, 영화죠. 성화가 먼저예요. 로만 캐톨릭은. 우리 개신교는 칭의, 성화, 영화죠. 칭의가 뭔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거죠. 구원의 서정은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제 이해한 우리는 가늠한 우리의 이름이 그 흙에 기록되어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처지였는데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이 싹 지워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가서 죄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전히 그 죄를 질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곧 죽어요. 나 돌에 맞아 이제 짱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 가서 죄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 머물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그 깊이만큼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놔두고 그냥 그 예수님에게 짱돌 맞아 죽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병낫게 해달라니까 왜 그렇게 누워있어? 아니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맞아 죽어가고 있어? 좀 일어나봐.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왜 그런 약한 모습으로 온 거야?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연약함이 되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한 모습으로 온 거 아니거든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죽어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와서 그 화려한 다윗 왕국을 건설해줘야 되잖아. 재건해줘야 되잖아. 회복시켜줘야 되잖아. 왜 그렇게 죽어? 진짜 그렇게 죽을 거야? 그래 죽어. 그리고 자기도 찍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바리새인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니까요. 그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왜 나를 못 도와주는 거야? 외치고 있다니까. 아니 우리는요 나를 대신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 안 짓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톰 행크스가 중대장이 그 다리 위에서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여 너를 살리러 왔다. 너 가서 잘 살아다오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돼서 엉엉 울죠. 그 톰 행크스 묘비 앞에 와서 내가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다고 당신의 말 듣고 내가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다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 그 찡한 장면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삶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하려고 노력 안 하겠냐고요. 그가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 큰 자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 그 구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표준 세 번으로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적인 욕종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도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은 예수의 삶이 뭐였어요? 십자가. 그 삶을 당신들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그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